함께 드린 언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망해서 또 넘어짐에서 눈물로부터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주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산업을 통하여서 일부의 선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쓰이는 곳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준비한 성취에 청통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풍성한 명령이 되어 나는 오늘도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는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입니다. 다 서신 대로 한 목소리로 두 번 짧으니까요.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행복 주는 남자 시리즈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세 번 정도 생각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남자가 할 게 많더라고요. 나눌 대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7월 첫 주까지 한 7번 시리즈로 그 남자의 지난주에 남자의 기도, 이번 주에 남자의 언어, 다음 주에는 남자의 놀이, 그리고 남자와 일, 그리고 남자의 공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그리고 남자의 길에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원리가 여자에게도 적용되는 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거는 아닌가 생각지 마시고요. 이렇게 남자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보아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일날 어떻게 남자들이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하늘을 향해 드는 거룩한 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하라라고 말하는 거가 그 남자의 손이 보통 갈 때에 손에다 주목을 해야 돼요. 남자의 손이 주먹 치켜든 손으로 세상을 파괴하든지 아니면 그 치켜든 손으로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지적하는 이렇게 쓰이는 손이 우리 남자는 비주얼이기 때문에 손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이 네 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이 손이 주먹진 손이냐 손가락질 손이냐 여기에서 하늘로 올리는 손으로 돼야 되는데 모든 곳에 남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혼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자에서 우정이라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게 혼자서 안 되는데 같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남자는 또 태생적으로 사람 사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디다가 주목을 해보는가 하면은 그 남자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현주소 그 주소는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남자의 궤적 눈에 보이는 그 궤적을 살피려면요 사실은 그 남자의 내면을 살피는데 그 내면 가운데서도 분노입니다. 그렇게 분노라는 감정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독되기가 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이번주도 다음주도 이렇게 풀어가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라는 감정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느끼는 분노의 감정지수를 추적하면은 남자의 삶의 현주소를 알 수 있고 지나간 삶의 인생의 자리들이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분노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태워버리는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또 아버지가 일러주는 말들 이 말들은 그 있어서 존재하고 있든지 간에요. 또는 부재적으로 없든지 간에요. 자녀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는 제 그저 경험으로 보니까 또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보니까 어릴 때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책에도 유치원까지 내게 필요한 걸 다 배운다 라는 말이 있지만은 유아기를 지나서 사춘기로 들어가면서는요. 딸이 됐든지 아들이 됐든지 간에 아버지의 역할이 있든지 있으면은 없으면은 없는 대로 그 역할이 시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절대적이라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경우도 보시면요. 예수님이 집 나가서 떠날 경우가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성전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 부모들은 그냥 있는 줄 알고요. 그렇게 왔을 때에 다시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들아 내가 우리를 찾는 것이 몰랐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떻게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 하나가 이게 그 아버지가 그때부터 배워야 되는 순서가 뭔가 하면은 사춘기 때부터는요. 내 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요셉도 배워야 될 거가 예수님이 특별해서 그것만 경우되는 것뿐만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있어서 하늘의 아버지에게 속한 자녀이구나. 내 것이 아니고 위탁 교육이구나. 라는 것을 그 배워가는 이렇게 한편으로서 심정적으로 떨어지는 순서가 일어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요. 또는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의 전환이 단순히 돌보고 먹이고 하는 여기에서 정말로 한 사람으로서의 세워지는 더 중요한 역할로 가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요. 뭐로 시작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된 이 여러분입니다. 이게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그 아버지 학교에서 그 표가, 모토가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포스터에 보면요.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구냐는 나의 자인식부터 먼저 알아야 거기서부터 나머지 그 역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 먼저 아비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이전 세대의 아버지들의 바통을 받아서 아버지 대열에 속하게 되었으며 내 자녀들에게서는 그런 아버지를 대표하는 유일한 아버지가 나입니다. 역사 이전과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지만은 자녀들이 이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 자격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차원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어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학교, 직장, 계층, 심지어 결혼에서도 세상의 관행은 먼저 뭔가 실력을 보여주고 입증이 되어야 소속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살 때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입양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소속을 주시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름에 합당한 자로 거룩하게 살아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들은 행위를 통해서 소속을 결정해 주지만은 복음의 이치는요, 소속을 정해줘서 소속에 따라서 행위가 정해집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나의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자들을 아비로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있든지 말든지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총체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어떤 형태로 되든지 간에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런데 이 아버지들에게 어떻게 하라 하기 이전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울분 터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자녀를 분내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그 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자녀의 기분만 맞추다 보면은 교육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로 결과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실망과 좌절로 자녀의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그게 그냥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이 분을 쏟아야 될지 그 자녀의 감정이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한번 찔러보면은 고무풍선에 물을 넣고 한번 찔러보면은 빨간 물이면 빨간 물 나오고 파란 물 나오듯이 한 번씩 툭툭 뱉어내는 그 말들이 그 현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언어가 어떤 파장과 결과를 가져오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엄마의 말하고요. 그 아빠의 말이 다릅니다. 그 엄마의 말은 우리가 잔잔한 소리, 줄여서 잔소리라고 그러죠. 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아빠의 말은 잔소리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요. 그게 큰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크게 들리게끔 돼 있어요. 공명판이 다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자녀에게 같은 사이즈의 신발을 강요하지 않는 것처럼 아비의 언어도 함께 성숙해 가야 됩니다. 셋째, 이제 분노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분석을 해봅니다. 왜 자녀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아비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아비들에게는요, 그 훈육의 결과, 우리는 이 결과를 많이 봐요. 이게 결과가 좋다. 이걸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방법, 이렇게 방법을 택한다. 이걸 보면서 그 안에는 내 안에 있는 숨은 감정의 동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내가 동기가 좋으니까 그 동기까지 좋으니까 이것을 그냥 동기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선한 동기니까 그것으로 묶어가지고 나머지를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요, 지금 자꾸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해주는 이야기는 잠깐만 그 분노라는 데에서 자신을 떨어져서 훈련을 해봐라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참선을 할 때에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라는 것과 나 자신을 떼어서 보는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것이 분노가 자신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 참 좋지 않아요. 분노에 사로잡힌다 라는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채로 잡혀 있으면은 나중에는 내가 분노 내는 것 같겠지만 남아있는 것은 분노밖에 없어요. 내가 잡아먹히는 겁니다. 술을 먹는 사람이 나중에는 술이 자리를 잡아먹고 술밖에 안 나는 것처럼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한 대로 분노라는 것은 남자가 빠지기 쉬운 제일 감정 중독, addiction입니다. 마약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 중독 중에 제일 대표적인 감정 중독이 이것입니다.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평생 가는 경우 많이 가고 배를 이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을 불러놓고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내 원수를 갚아다오. 세상에 남길 게 없어서 그걸 남기고 갑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감정 중독이 배를 이어서 그 집안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비도 아들도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내 바람의 세 가지입니다. 내 바람의 방향, 그리고 방법의 습관, 그리고 결과의 소산, 이 세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아비도 아들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은 먼저 깨닫는 사람이 살피는 겁니다. 저 사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관찰을 기초로 해서 분노는 공격과 방어라는 두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배웠습니다. 그때에 지금 내가 분노를 투척하고 있는 목표물이 무엇인지, 내가 의도했다는 것과 내가 결과물이 과연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또 반대로요. 하나는 공격하고 하나는 지켜요. 분노는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보호물이 어떤 것인지, 말로 이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나만이 알 수 있는 깊은 데로 들어가서 정말로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비의 분노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아들과 관계 전체를 싸잡아서 무차별 융단폭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듯이 쏟아 부으면은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비와 울분에 찬 아들의 결과만 양산합니다. 이 땅의 아비들이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아비인 자기도 아들도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에 길이 들기가 쉬워서 서로 간의 주파수가 막 의도는 있지만 이게 틀려요. 이게. 그래서 먼저 아비가, 먼저 됐다는 아비가 인내를 가지고 자녀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한 번씩 내뱉는 그 소리를 겸허히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딥 리스닝이라 그래요. 이것이 깊은 경청이라 그럽니다. 청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심장의 소리를 들어볼 때에 밖에 있어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를 쿵쾅쿵쾅쿵쾅 하지 않습니까? 한방에 가서도 진맥을 집어보지를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맥이 어떻다라고 말을 하듯이 겉으로 보이는 이것만 보지 말고 그거를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게 성숙입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내 자신이 성숙하게 아프고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 않으면은 이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자신이 내게 걸림돌이 되어서 일기로 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소위 말하는 휴먼 인텔리전스라 그러죠. 아무리 무슨 주론 폭탄이 간다고 하더라도요. 먼저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디렉트를 해줘야 그것이 되는 것처럼 아비는 분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을 안 내면 자녀가 잘못 되고 있는데 분 안 내면 그건 아비도 아니에요. 포기한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분을 내는데 어떤 종류의 어떤 마음의 어떤 스타일의 분을 내야 될지 잘 골라가지고 분내해야 할 그 정확하게 타겟을 향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융단 폭격처럼 아들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고 그 아들 안에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가치관, 그 아들을 휘잡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해서 지혜롭게 타겟을 해야 되고 그 아들에게 신이 내려준 잠재력과 가능성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어 있는 그런 악한 습성에 대해서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분을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은 수술도 점점 갈수록 미세수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툭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미경을 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세미하게 그 부분만 잘라내는 그 의사가 특별한 훈련을 더 받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씁니다. 아내는 안사람, 그리고 우리 주인 양반은 바깥 양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서는 틀린 말입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자녀 양육의 기본 책임은요, 여자는 안사람만 하면 돼요. 근데 남자는요,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잠언서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가장 기본되는 그 화자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틀은요, 남자는 안 사람이어야 되고요. 바깥 양반이어야 되고요. 두 배로 힘들어요. 두 배로 힘들어요. 그러니 남자가 더 힘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주시는 남자의 몫입니다. 네가 집에서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 이 말은 자기 스스로 하늘 보고 침뱉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말,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다섯째,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평생을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기술에 세 가지만 이렇게 관점을 봅니다. 첫 번째는 아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인 언행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는 일을 중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가장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잘못된 풍조 중에 하나가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은, 누가 뭐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 대해서는 크레딧 조사 다 하고 찾아보고 인터뷰하고 하지만은 왜 신앙의 문제, 정말로 삶의 총체적인 문제에 가서는 무조건 믿는다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이 피폐해져 있고 만신창이 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따져보고 내 마음에 주신 기능을 가지고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뢰를 하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이지 아무런 문외증 환자처럼 머리를 떼어놓는 건 아닙니다. 지성과 그 감성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에 이것이 다 묶어져서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은요, 마치 여행 가이드와도 같고 운동 경기의 코치와도 같습니다. 경기를 TV에서만 보았지 한 번도 코트장에서 농구공도 안 잡은 사람이 어떻게 농구 게임에 코치를 하겠으며 자기가 주인 되신 예수께 맡기면서 인생 여정을 걸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가이드를 적절히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양육은 문화의 소산이지 그것은 온도계이지 거기에 대해서 온도 조절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인 양육의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부터 시작했어요. 오랜 기간에 걸치는 나를 치는 훈련과 그 훈계에 나에게 적용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지 좋은 부모라는 것은 저절로 우연히 한 번에 생기는 사건 아닙니다. 도박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양육의 기술, 두 번째는요. 자녀들의 성장에 도움되게 자신의 교양과 훈계도 똑같은 맥락이지만 성숙되어야 되고 더불어 양육의 기술도 성실하게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 길 중에 하나는요. 부모는요. 먼저 누구의 자녀들인지 소속과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 때에요. 엄청난 자유와 해방감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근거 없는 죄책감으로서요. 나를 얽어매는 그런 데에서 해방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 대해서 내가 제대로 양육을 해갈 수 있는 꾸준하게 해갈 수 있는 일관성이 생깁니다. 궁극적으로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그 출처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으로 거기에다가 소속을 딱 갖다 대는 것입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낳아주신 친어머니 유대 여자도요. 또 모세를 후원해서 궁정에서 길러주신 양어머니 이집트 공주도요. 모세가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친어머니, 양어머니. 그런데 두 어머니는 다 이 아들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가 이제는 떠나보내야 된다는 별리의 과정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게 우리는요. 단순히 거기 우연히 나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요. 때가 되면은 그것을 내가 친극으로 낳았다고 내 새끼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듯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내가 양육해서 위탁해서 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로서 나는 위탁 부모이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양육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분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셨을 때에 그까지 했다 하면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내 책임 아닙니다. 이 바운더리를 이 경계선을 흐려버리면은 거기 따라서 엄청난 그 폐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소속감도 잘못되는 것이고 또 지나친 이탈감도 버리듯이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를 위탁받아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양육의 기술. 셋째는 훈련이라는 것이 하드웨어라면요. 마치 수도관 같은 하드웨어라면은 훈계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그 훈계 안에 관 속을 흐르는 물과도 같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일상생활과 일터에서 가정생활과 다른 영역에서 고민하고 실천한 지혜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 여기서 찍고 가십시다. 이게 남자를 중심한 오늘 메시지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들과 엄마들도 할머니들도 이것을 보고 이것을 봐주셔야 돼요. 이게요. 오늘 시대에 자녀 교육에 관한 담론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모든 논의가 핵가족을 전제로 해서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만 지워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가정의 훈육의 기본 전제가 물론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의 기본 단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요. 가족과 가문이 단계로 세워져 있는 연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제 자체를 핵가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 되면 모든 책임을 그 사람이 다 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연결고리가 사실은 모르는 새에 다 흐르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는 끊어버리고 갑자기 자기가 그 세대마다 만들어내야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이것이 아주 잘못된 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훈련과 훈계가 내가 갑자기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당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갈수록 양육의 기술이,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 되든지 간에 부정적인 것이 되든지 간에요, 집안마다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족, 가문, 이 영역에서 어떻게 자녀 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부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3대가 서로 역할을 달리하면서 부추켜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 하는 그 역할이 있어져야 한 대가 제대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내게 물려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몇 번씩 제가 말씀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연대를 한번 맞추어 보시면요, 야곱이 자랄 때, 야곱과 에서가 자랄 때예요. 티네이저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시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이야기할 때에는요, 그 할아버지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대해서 오형보 권사님이라는 이북에서 내려오시는 그 저희 어머니 쪽의 권사님이, 그게 지금 부산으로 집을, 그 묘지를 이장해서요. 제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할머니의 그 신앙과 그것이 부산으로 이장을 해서 가까이 한 것은, 얼마 전에도 친척들이 와서 다 사방에서 흩어졌지만은 와서 거기 대해서 그 할머니의 기억을, 얼굴도 모르는 4대, 5대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었다고 기억을 할 때에 그게 선산이 주는 기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 나중에 말했을 때, 야곱이 말했을 때에 내 뼈를 거기다가 애굽에서 묻지를 말고 그 다음에 고향 땅까지 돌아가서 묻으라는 이것이, 이 약속의 근거가 어떻게 있는 것을 바라는, 그것을 억지로라도 가서 보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서양 문화 쪽에서, 특별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것을 서양 문화 쪽에서는 핵가족만 강조를 해가지고 다 끊어버려가지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또 부정적인 것도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한 대에만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한 아버지라는 이 말이, 한자라는 말이 대전을 한밭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한님입니다. 클 한자입니다. 그 말의 원래 뜻이 몽골 기원에서 징기스칸입니다. 한, 칸, 같은 음성입니다. 그게 위대한 왕,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할아버지가, 한 아버지가 가야 될 역할은 이제 자녀들이 해 나갈 때에 그것을 옆에서 북돋아주고 코치해주면서 어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거기서 전해줄 수 있을까? 거기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 대해서 같이 북돋우는 이 고민과 대화가 같이 있어질 때에 정말로 그 서로 간에 있어서 내가 너를 키울 때는 못했던 것도 거기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었군요 라고 거기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비의 역할은 이런 훈련과 훈계의 틀을 잡아가는, 아브라함의 역할이 됐든지 간에, 이삭의 역할이 됐든지 간에, 야곱의 역할이 됐든지 간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열두 지파가 세워지고 열둘 곱하기 열둘 하면은 세상의 민족에 중복되는 것은 거기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강조됐다는 것입니다. 내 가문을 통해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가문을 세우시기를, 그런 가족을 이루시기를,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역할입니까? 이삭의 역할입니까? 야곱의 역할입니까? 주님, 주의 약속, 정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불러주신 주의 약속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가 가문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가문이 세워지는 이 날이 될 때까지 내 몫을 다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23장, 통일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이빠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맘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네, 축도하기 전에 마을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영기 선교사님, 신난영 집사님 부부는 오늘 뉴욕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에 말씀 증거하러 가셨습니다. 오고 가는 길 함께 해주시고 아마 이번에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올해 날이 좀 춥습니다. 그래서 6월 아마 한 셋째 주부터 하이티 그 농장 선교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후에,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한국학교 발표회가 있습니다. 한국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의 대상 가정들,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분들께 복음의 역사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가족과 가문을 귀히 여기며 나에게 주신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남자 되고 아비 된 자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기도하는 그들의 가정과 가족과 가문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오늘 하루 왼종일 이번 주간 내내 평생 몽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